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란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는 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종교 행위까지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나의 구원을 위한 신앙행위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구원을 위한 행위로 점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분투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관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그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전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부렸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대단한 욕을 하신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나왔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 그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주께서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은 근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그 믿음을, 받은 믿음을 발휘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발휘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뭘 전제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걸 전제한다 그랬으니까 보이는 것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기적으로 신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랬죠? 오히려. 그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자꾸 잃으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꼭 실체로 붙들고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이 세상 것들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거짓 믿음에 대한 경고를 31절 이하에서도 계속해 나가세요. 오늘 본문이 31절 이하예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썩지 않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주님께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내려준 하늘의 만나와 같은 실제적이며 현물적인 차원의 세상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친절하게 하늘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하늘의 떡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배를 불리는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참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 이 세상 힘주러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늘의 영생주로 왔다니까.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와서 그걸 달라고 그래? 라고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떡을 항상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대화를 보시면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은 내가 다시 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육적인 물로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 여인이 필요로 하는 물은 그냥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서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냥 신비한 세상의 물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육신의 삶에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어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에, 육적 생명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육신의 배부름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가 먹고 배부른 거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확실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셨죠. 3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본문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잘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했더니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뜻 보면 그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내가 주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그 생명의 떡을 항상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다 대놓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왜 믿지 않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주는 그 떡,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날에 생명의 떡인 예수를 찾아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 중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자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떡, 영생,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떡이 아닌 내 육적 생명, 내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을 예수님께 찾아와 구하는 이들은 다 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라고요.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떡을 구한 거냐면은 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기 위한 신앙의 여정 동안에 필요한 비용, 익스펜스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혹은 조금 우리에게 과분하게 주어질 때가 있죠. 그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은 당신이 택하신 그 청지기들에게 주인이신 당신의 뜻을 잘 분별하여 당신의 뜻에 맞게 요소요소에 잘 전달하고 맡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원하시면 육의 것을 원하시면 육의 것으로 많이 심으세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하시면 와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와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라니까요. 더 열심히. 그게 맞는 거예요. 집에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굴리는 연필에 성령이 임하여 굴리는 족족 정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죠.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라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변하게 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지금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도 그렇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보고 너는 예수 믿는 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근데 3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 것을 기대하지 않는 참 믿음에 대해 참 기가 막힌 묘사를 하세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 예수만을 좇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예수께로 나갔더니 정말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그래요? 예수께 나왔더니 정말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안 망하고 그러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처음으로 굶어봤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굶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미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교회가 모이는 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행복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지금 배부르고 목이 해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예,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늘 그렇게 배가 부르든가요? 늘 그렇게 목이 안 마르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행복하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기쁘세요? 고개를 아주 설레설레 흔드시는군요. 잘 알죠, 제가 그 마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세상 것들이 부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이내 목이 마르고 이내 배가 고파요. 이내 세상 것으로 배가 고파지고 이내 세상 것으로 목이 말라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영원히 결코 이런 단어를 써갖고 절대 너희는 배고프지 않을 거고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세상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수시로 세상 힘에 대해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갈될 수 있고 영원한 결핍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앞서 예로 들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갈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화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려고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물은 네가 아무리 먹어도 또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절대 목 안 마른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럼 그 물 주세요. 내 안에 정수기 심어 달라는 거예요. 정수기인가? 정수기는 물을 거르는 거고. 하여튼 그거 아셨죠?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어긋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예수님이 삐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서 네 남편이나 불러와. 꼭 이러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대답을 하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라사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주께서 영생을 주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소개를 하셨더니 그 여인이 자신에게 그 물을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너랑 동거하는 남자니까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정확히 그 여자의 상황을 찝어줬어요. 수치스러운 그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알고 계실까? 라고 이게 나의 수치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인식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바로 이 수치를 해결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세상의 물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로 이미 이 여인의 갈증이 해갈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놓고 뛰어들어가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세상에 물을 달라고 계속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어떻게 물동이를 버리고 그나마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게 됐어요? 그 중간에 사건이 뭐가 하나 있었어요? 수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겪어본 자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은 진짜 참된 소망인 예수께 가서 다른 소망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해갈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당면한 그 처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분에게 가서 엉뚱한 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러 오신 사망에서 건져주러 오신 그분에게 티는 좀 빼주세요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 설교는 100%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화를 내요. 자기의 죄가 폭로되면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의 죄가 지적을 당하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 한 발짝 더 예수께로 가게 된다고요. 그리고는 그 예수로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만 꼭 붙들어야 돼 라고 예수로 자꾸 배를 불리고 예수로 자꾸 내 목을 축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적해주고 죄가 많이 폭로될수록 성도는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불쾌해요. 그거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직 자기의 비참함을 못 봤다는 거고 그 비참함을 못 봤다는 것은 예수의 필요성을 인식을 못한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많은 불신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버려요. 오죽하면 저희 신학교에서도 절대 죄에 대한 설교를 3개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개월 이상 하면은 교인들이 반 이상 줄어든다고. 그건 안 될 말이죠. 우리의 죄는 자꾸 폭로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지적당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복도 구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것인가 하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도 믿고 세상의 복도 받는 게 뭐 이렇게 나쁜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든가요?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나에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이상의 좀 과분한 돈이 있었을 때와 지금 그냥 딱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때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웠나요? 우리 교회도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몇 명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하나요? 생각해보세요. 지나치게 내가 건강했을 때 예배당에 그렇게 자주 오게 되던가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는 건 예수를 꼭 붙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보다는 해로운 요소가 훨씬 많아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도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있냐고요. 신앙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그냥 이 플라스틱 세대, 이 플라스틱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빨리 즉흥적이고 뭘 하면 빨리 그냥 대답이 나와야 되고 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어떤 게 귀한 것인지 어떤 게 정말 고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전혀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초적인 쾌감을 자극해서 나를 잠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도대체 무가 진짜 귀한 것이고 무가 진짜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루에 5분씩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꾸 세상의 다른 복들을 예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으로는 만족 못하니까 제가 예수님 말고 의지할 어떤 다른 몇 개를 좀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으로 부족한 이 공허한 마음을 좀 채우게 그걸 좀 주세요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곧바로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성숙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비참함과 구원의 그 소중함을 정말 올바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 성도의 주된 경향이나 이 특성이 완성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주된 경향이나 특성이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자꾸 등지고 예수라는 참 복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는 뒷전이고 영생과 참생명이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는 뒷전이고 그 예수로부터 어떻게 뭘 얻어낼까라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겠냐 말입니다. 참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믿을 만한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이 예수를 온전히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놓아지는 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만으로 부족하니까 여기에 지렛대를 자꾸 하나씩 세워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 이외의 세상 것들은 참 생명인 예수에게로 향하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정말 매력있어 하는 것들은 내가 예수로 가는 길을 자꾸 막는 방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 잘 누리세요. 그러나 안 주실 때 원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혹은 안 주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신앙의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셨을 때 감사하게 잘 누리시고 안 주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거기에서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신앙을 또 경주해보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올바른 자각이 있는 이들만이 세상의 힘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5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로만 배부르게 하고 나로만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의 힘을 초계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만을 붙들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엔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이 35절과 37절인고요. 지금 읽으신 35절에서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라 그랬죠? 주님만으로 배부르고 주님만으로 목마르지 않는 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게 오는 자는이에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께 주신 자는 반드시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예수로만 행복하고 예수로만 배부르고 예수로만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로만 배부르고 예수로만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 이외 것들을 탁탁 하나씩 쳐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쳐갈 때 왜 하나님한테 계속 삿대질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쳐가고 계신데 잘 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라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신 이들은 이제 예수가 그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고민하며 추구하며 분투 속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그림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공부한 것처럼 구약은 모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구약은 전체가 다. 그래서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영화의 자막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구약만 봐도 모르고 신약만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화면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자막만 보고 알 수 있나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거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아, 이 이야기가 요 그림이었구나. 아, 요 그림이 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에는 어떤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떡이 그려져 있는가? 어떻게 그려져 있죠? 우리는 참 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하늘의 제사를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그 제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사 중에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 말고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소제. 그죠? 소제.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특별히 소제를 강조해서 명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첫 이삭 드리는 날이라는 그 절기와 초실절이라는 절기였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첫 이삭 드리는 날은 어린 양의 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장자들이 살아난 그 유월절로부터 3일 후를 첫 이삭 드리는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안식 후 첫날을 첫 이삭 드리는 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날은 보리가 처음 추수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추수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떡으로 태워 바치는 날이 첫 이삭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 소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어 있는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첫 이삭이 추수가 된다라는 것은 첫 이삭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땅으로부터 끊겨지는 거니까 첫 이삭의 죽음. 그리고 그 추수된 곡식이 곱게 가루로 부서져야 돼요. 빠져야 된다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 바로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소제에 담겨있는 그림인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이 첫 이삭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날이 언제예요? 죽은 날. 어린 양이 죽은 날? 유월절, 그죠? 그 유월절 이후 3일째 되는 날이 첫 이삭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이후 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한테는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부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첫 이삭, 첫 열매가 되므로, 첫 열매가 되어 바쳐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이삭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쭉 지옥에서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줄줄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꼭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쭉 끌어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줄줄이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많은 것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거기에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끌어올렸을 때 예수한테는 이만큼 붙어 있고 세상의 힘에 이만큼 붙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붙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이 그림이 구약의 유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과 첫 이삭 드리는 날에 드려지는 소제의 제물에 담겨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미리 처음 추수되는 그 초실절에도 하나님은 소재를 특별히 명하셨어요. 초실절은 미리 추수가 되는 날이라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니까 오순절. 그때는 추수한 밀을 하나님 앞에 떡으로 만들어 태워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이삭 드리는 날 첫 열매로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로부터 50일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확 부어져서 수많은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이 땅에 왕창 생겼죠. 교회가 그날 역시 소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첫 이삭 드리는 날에 부활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와 같은 순결하고 온전한 하늘의 떡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떡이 된 거예요. 하늘의 떡. 아, 이게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사실 이거 하려고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했었는데 좀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이삭 드리는 날 떡으로 바쳐졌잖아요. 소제물로. 근데 오순절날도 하나님 앞에 소제가 바쳐진다고요. 떡으로.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수의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 그들도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은 흠없고 온전한 것이 죄 있는 것에 죄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의 그 죄를 덮어쓰고 죽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하고 흠없는 것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제물은 제물이 그래야 바쳐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화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줄줄이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떡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그 역할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소제의 떡에는 꼭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레위기 2장 11절 보세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인 소제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떡을 부풀리는 효소죠. 부풀리는 효소는 부패를 일으키는 재료예요. 효소는요 원래.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를 상징할 때 종종 쓰죠. 그리고 꿀은 세상에 힘이 주는 달콤함을 상징하는 게 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부패, 그 썩어짐의 근원인 죄와 인간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행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 것들이 배제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제물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소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세상에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은 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서 하나님께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먹고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씹어 먹을 때 여러분은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가 우리에게 먹히고 우리가 예수화 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먹고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늘 당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은 생명의 떡이니까. 자, 반면에 그 소재의 떡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기름과 유향이에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죠? 기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 부듯 하셨음에? 기름 부듯 하셨음에. 유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상징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그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 그래요. 이렇게 소제의 제물인 그 떡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레위기 2장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소재에 꼭 들어가야 하는 소금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요. 언약의 소금.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소금 언약 혹은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로 자주 반복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명령한 응식으로, 응식은 분깃이란 뜻이에요.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성경이 틀렸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가 틀렸냐 했더니 여기 음식인데 응식이라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응식이 맞는 거예요. 분깃이에요, 분깃.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왜 하나님은 소재에 들어가는 소금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실까요? 언약의 소금.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영원히. 오람이라는 단어.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소금 자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이에요. 소금은.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소금을 영원과 온전함의 상징으로 쓰고 있었어요. 만약에 설탕이 그런 거였다면 설탕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소금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소금을 들어서 당신의 언약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반드시 온전하게 완성이 될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먹이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민수기 18장에 나오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심으로 그것을 먹는 백성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소금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킬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 누구도 변개치 못할 언약.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고 말 거야. 우리 측에서 보면 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해 내실 것이구나 라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소금이 쳐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금은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라는 것은 아기가 유산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놔가지고 말이죠. 이해가 잘 안 가게 써놨어요. 그죠? 엘리사가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그 여리고의 물을 소금을 뿌려서 좋은 물로 회복시키는 장면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금을 뿌려서 회복을 시킨 장면이에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소금이 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은 회복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의 상징으로도 쓰였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소금을 치면. 그러면 소금은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금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뿌려져서 이것을 생명의 것으로 회복시키고 이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소금이. 소금이 뿌려진 떡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이 떡에 뿌려지는 소금 또한 예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에 소금이 뿌려졌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부패하고 부족한 재물이 부패함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 소금이 뿌려져야 함을 상징으로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이 뿌려진 떡을 이해하실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금이 뿌려진 떡은 그 자체로는 부패와 무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재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아직 불완전한 부패의 산물인 세상의 떡에 예수라는 소금이 뿌려짐으로 그 떡이 부패와 무관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상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니까 그 소금이 쳐진 소재물의 그 떡을 그걸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새롭게 탄생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 떡을 누가 먹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 보세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아론과 그 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고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무엇을? 소재, 떡을 먹고 만지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지자 거룩하게 됐어요. 그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졌더니 그 소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더니 거룩하게 성별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0절 보세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소재의 그 떡, 생명의 떡, 거룩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뿌려진 그 떡은 바로 예수인 소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거고요. 이렇게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떡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교회가 그 떡을 먹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열납하실 만한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은 16절의 말씀처럼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회막 안뜰에서 먹는 거예요. 회막은 어디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된 자들에게 먹여지는 떡. 이게 바로 소재의 떡, 생명의 떡, 예수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읽으면서 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라니까요. 구약에는 이걸 다 지켰어야 돼요. 예수를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림으로. 알았어, 빨리 끝낼게요. 근데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 예수 먹어라요. 예수께 나오는 자 생명을 얻으리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 그려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과 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달콤함이 빠진 온전한 하늘의 것으로, 그리고 기름과 유향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부어진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소금이 부어짐으로 부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하나님께 열납이 되고 그 온전한 제물인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그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소금이 쳐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납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이 쳐진 소제물인 생명의 떡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유, 숨 차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부르심으로 해서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거고 영원히 변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소금이 쳐진 소재의 떡을 먹은 것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역시 소금이 쳐진 순결하고 온전한 제물이 된 거죠. 그렇게 소금이 뿌려진 생명의 떡을 먹고 역시 소금이 뿌려진 생명의 떡이 된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소금을 뿌려서 소금이 들어간 떡,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한다? 부패를 방지하고 회복을 시켜주고 성결하게 구별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을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싱겁게 살고 있다라면 너는 소금 아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싱거워질 때는 거기에 싱거운 게 많이 들어가면 싱거워져요. 소금에 세상의 꿀과 누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소금이 싱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누룩과 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그 힘이 주는 달콤한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금은 짠맛을 내면서 못 살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저게 무슨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이 안 갈 만큼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온통 싱거운 것에 자기가 빠져 있으니 그게 뭘 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세상의 싱거운 것들을 하나님이 쳐가시는 거라니까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단맛을 내고 그래. 너는 왜 신맛이 나고 그러니. 너는 짜야 되는 소금인데 도대체 너한테 뭐가 섞인 거야. 내가 그 섞인 거 떨어내줄게. 그게 여러분의 힘 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짜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짜지고 있구나. 자, 소금답게. 그렇다고 또 너무 짜게 인색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세상은 전부 썩어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썩어있는 세상에 소금으로 내가 너희를 뿌려놨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세상과 함께 같이 썩어가고 있니? 그들을 부패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곳에서 건져내야 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세상 것들을 달라고 나를 더 싱겁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니? 너희는 썩어질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들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나를 희생하고 내가 녹아져 다른 이들이 정말 살 맛이 나게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녹아지는 삶.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하라? 소금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화목하다. 서로 화목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싱거운 거 자꾸 보태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더 짜게 해주셔서 진짜 내가 나를 희생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소금의 삶을 잘 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위대한 성도의 자리를 버려두고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왜 소금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뭉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저주받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연밭이라고 그래요. 소금밭.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굳어버리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어요. 설탕 기둥도 아니고 소금 기둥.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밖에 내던진다 그랬잖아요.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소금 기둥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 기둥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셔야지. 그게 소금이 들어간 생명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드신 생명의 떡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